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글을 쓰도록 명령하는 그 근원을 탐구하십시오. 글쓰기가 좌절되었을 때 과연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밤 가장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글을 써야 하는가? 깊은 답을 찾아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드십시오.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순하게 나는 써야만 한다 라는 말로 응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그 필연성 위에 따라 세우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운명적인 거라고 느껴졌다면 그것에 파고들어라.
네.
자, 10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고전 읽기 시작됐습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까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밤으로의 긴 여로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금요일 10월 5일이었죠. 저희 고전 읽기 공개 특강이 있었는데
그랬죠?
참여해 주신 네. 여러분들 때문에 덕분에 아주 잘 치러낸 것 같아요.
네. 예. 밴드도 있고 강연도 있는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왠지 그 김계수 교수님 강의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그런 순간이었고 아이기스 방패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자세히 쳐다보면 이제 우리 네. 석화됩니다.
네, 그래.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자세히 가운데, 보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메두사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10월 8일 월요일 오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부드러운 음악으로 고전 읽기 한 주 문을 열어볼까요? 르블랭 앤 카입니다. Falling.
지난 9월 우리들의 주제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그리스인 조르바까지 고전에 나타난 다양한 도전들을 읽어봤습니다. 도전에 이어서 10월 가을에는 젊음에 대해서 읽어볼까 그럽니다. 도전도 젊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젊음 속에는 고독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방황도 있고 그리고 시련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젊음 하면은 딱 바로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생방송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문자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젊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문자 참여는 샵 1045 5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도 문자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또 같이 즐기면서 소개해드리면서 선물이 있어야죠.
그렇겠죠?
선물 네. 없이는 지금 저희가 미안하잖아요.
아, 선물 드려야죠.
그래요.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나는 지금도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 굉장히 위로가 돼요.
위로.
네.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이 가장 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삶에 흥분한 적도 없고.
네.
또 지금처럼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일들을 다 받아들일 자세, 좀 두렵지만 또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 생기면
네.
또 받아들일 용기도 한번 내보고 뭐 좋아요. 저는 지금이 아직 젊다 네. 생각해요.
백운철 씨,
네.
젊음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젊음, 저는 여름방학.
여름방학?
네,
왜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만큼 기다리는 그러니까 젊음 그러면은 저는 딱 그 시절이 떠올라요. 20대가 아니라
아기네 그때는 네.
조숙했구나.
어린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이었던 거예요. 011 젊음의 엔진.
오, 그 옛날 거네요. 예. 그때니까 백운철 씨가 젊었을 때예요.
예, 제 10대 때.
이해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전일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 청취자 여러분들 젊음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문자 참여 바랍니다. 문자는 우물정의 샵에 1045 5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인터넷 반디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 벌써 하나 왔는데 이거 짧게 소개해주고 넘어가죠. 0073님 파워. 젊음하면 힘이죠.
네. 자,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0609님은 네. 젊음은 콩깍지다. 이렇게 쓰셨네.
0609님 콩깍지는 왜죠?
아, 이거 그냥 네. 이거 뭐 마음이 그냥 확 오네요. 네. 씌우는 거죠, 그죠?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문자 오늘 생방송 중이니까 많이 받아보도록 하고요. 젊음을 잃었다. 나 지금 젊지 않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 하시다면 고전읽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고품격 퀴즈 먼저 내드리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네.
릴케 하면은 이 꽃이 떠오릅니다. 릴케가 너무나 사랑하고 찬미했던 꽃이고요. 그래서 릴케의 묘비명에도 이 꽃에 대한 시가 새겨져 있어요. 릴케가 사랑한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국화, 2번 장미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저희가 젊음을 주제로 해서 첫 번째 읽어볼 책이 선생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뭐죠?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네.
짧지만 감동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오늘 퀴즈를 릴케에 대해 관한 퀴즈로 마련한 거예요. 답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1번이 국화, 2번이 장미였죠. 힌트 좀 드릴까요, 운철 씨? 민혜영 씨의 노래. 그대 모습은
전 다른 생각했는데.
뭐 했어요?
당신에게서 그 아닌가요?
그 꽃내음이에요? 난 또 있어. 수요일엔 빨간 알을.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로 먼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릴케의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계절에 아주 딱 어울리는 시죠. 가을날을 준비했습니다.
가을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진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가을날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10월의 주제 젊음 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책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릴케의 가장 이렇게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 시를 먼저 들어봤는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도대체 어떤 시인인가요?
지금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이것이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유쾌하고 그리고 명상적인 시도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시도 있고 또 미친 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시를 들을 텐데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는 이런 시도 있고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진 시인이죠. 1875년에 프라하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프라하는 이 당시에 독일령 베멘의 수도였죠. 그리고 나서 매우 병약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사관학교에 아버지의 권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잘 못 견디죠. 그래서 이제 1년쯤 지나서 나오게 되고
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짓고 그리고 19세에 첫 번째 시집 인생과 소곡이라고 하는 것이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자기보다 14살이나 많은 루스 살로메라고 하는 무척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이 루스 살로메와 릴케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세 후반이 돼서 12년 동안 파리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일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로댕을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이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시 클라라 베스토프라고 하는 로댕의 제자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1910년에 6년에 걸쳐서 말태의 수기를 쓰게 되는데요. 이 말태의 수기는 사실은 여기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 젊은 날의 이 방황기이죠. 파리 생활을 중심으로 한 6년간에 걸친 시집, 이 수기를 쓰게 되는데 수기처럼 보이는 사실은 자서전적인 장편 소설이에요.
네.
단편들이 막 이렇게 묶여져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여인, 마리 탁시스 후작 부인을 만나면서 다시 창작의 불꽃 속에 이제 그 자기를 던지게 되면서 두이노의 비가를 쓰게 되죠. 그리고 여러 호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릴케가 장미가시에 찔려 죽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하던데요. 네. 그 이야기도 나중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50세가 다 지나자마자
네.
릴케는 이 사망하게 되는데
예.
우리는 그 묘미명이 또 아주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또 릴케에 대한 이야기를 서서히 풀어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 책의 겉 표지에 보이는 이 릴케의 모습은 좀 냉정하게 생겼어요.
좀 백인치고는 너무 까맣고
그렇죠.
작고 왜소하고 예. 뭐 좀 그렇죠.
그리고 왠지
보이죠.
좀 이렇게 어두운 느낌도
어둡죠.
있고. 근데 네네. 이 릴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컸대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문학 청년이라고 할 땐 좀 수줍다라는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그런
네네.
릴케이기도 한데 이런 릴케가 사건이 뭔지 시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릴케의 시를 한번 더 들어보죠. 내 눈빛을 꺼주소서입니다.
아, 유명한 시 중에 하나예요. 네.
내 눈빛을 꺼주소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밤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나는 손으로 하듯 내 가슴으로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막아 주소서. 그러면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지르면 나는 당신을 피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게 내 눈빛을 꺼주소서 였는데 앞서 들은 가을날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선생님.
그죠, 다르다 그랬죠.
이게 네. 확 다른 느낌이 보통 이런 시가 나온다면은 사랑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에 푹 빠져서 빠졌죠, 정신이 빠졌죠. 없을 때 네, 네. 이런 정도의 시가 나올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릴케를 불타오르게 한 여인이 바로 이제 루스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아, 여자가 살에. 있었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릴케 주인은 참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네. 이 여인만큼 릴케의 영혼을 감동시킨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살에 36살, 즉 14살의 연상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 이 루스 살로메는 그 당시에 지적 세계를 흔들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릴케만 좋아한 건 아니었고요. 러시아 장군의 딸이었는데 네. 젊어서 이제 취리에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폐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흰 얼굴이 더 희게 보여서 매우 이제 그 주목하게 됐었고요. 근데 키가 크고 네. 몸매도 아주 날렵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튀어나온 이마. 에다가 이제 도발적인 입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묘사만 해도 벌써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구나 겉에서 볼 때도 예. 거기다가 이 눈빛도 깊고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니체뿐만 아니라 릴케뿐만 아니라 니체도 이 여인에게 반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선 프로이드도 프로이드의 제자를 하게 되는데 네. 프로이드도 역시 이 여인에게 매우 깊은 연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은 결혼을 해서 칼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언어학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좋은 부부로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네. 루스 살로메는 여러 스캔들에 늘 이제 남자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입장이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네. 굉장히 엄격하게 지내서 네. 다행히도 이제 수많은 남자들과 정신적인 교류들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닐케 역시 연인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이 루스 살로메에게 많이 이제 경도되게 되죠.
아, 그리고 릴케는 그러면 루라는 살로메 이 여인을 이렇게 끝까지 그 결혼까지 가지는 못한 거네요.
결혼은 난 서로 딴 사람들하고 각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과 우정과 이 묘한 것들이 끊겨지진 않고요. 맨 네. 마지막에 릴케가 죽기 바로 전에 네.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데 구슬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루스 살로메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영원한 연인이었죠.
예술가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여자라면 보통 매력을 가지네요.
예. 그래서 서로가 예. 서로에게 당신만이 나의 진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릴케가 이거 사랑이라는 건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네,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예, 네. 릴케는요 시와 산문, 희곡 등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것이 연작시 두이노의 비가입니다. 릴케 미학의 완성품으로 불리는 두이노의 비가 들어보시죠.
두이노의 비가 제1비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 내가 이렇게 소리친들 천사의 계열 중 대체 그 누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까. 한 천사가 느닷없이 나를 가슴에 끌어안으면 나보다 강한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 쓰러지고 말 텐데.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간신히 견디어내는 무서움의 시작일 뿐이므로 우리 이처럼 아름다움에 경탄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 따윈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는 무섭다. 나 이러한 심정으로 어두운 흐느낌의 유혹 소리를 집어삼키는데, 아, 대체 우리는 그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천사들도 아니고 인간들도 아니다. 영리한 짐승들은 해석된 세계 속에 사는 우리가 마음 편치 않음을 벌써 느끼고 있다. 우리에게 산등성이 나무 한 그루 남아 있어 날마다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어제의 거리와 우리가 좋아하는 습관에 뒤틀린 맹종. 그것은 남아 떠나지 않았다. 아, 그리고 밤. 밤. 우주로 가득 찬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파먹어 들어가면 누구에겐들 밤만이 남지 않으리야. 그토록 그리워하던 밤, 쓸쓸한 이의 가슴 앞에 힘겹게 서 있는 약간의 환멸을 느끼는 밤. 밤은 사랑하는 이들한테는 더 쉬울까? 아, 그들은 그저 몸을 합쳐 그들의 운명을 가리고 있구나. 너는 아직 그것을 모르는가? 우리가 숨쉬는 공간을 향해 한아름 내 공허를 던져라. 그러면 새들은 더욱 당차게 날개짓하며 넓어진 대기를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야, 이게 진짜 릴케 시군요. 어려워요, 선생님.
그렇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늘 그렇지만,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 하나를 보면,
네.
그 시를 읽는 사람만큼의 시에 대한 해석이 있다. 그래서 시로부터, 이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네.
우리가 정말 이 시에 대해서 늘 아주 오랜 동안의 이 억압은 뭐냐 하면,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시가 지겹죠. 마치 정답이 있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여기서 한 줄을 읽으면, 예를 들면, 우주의 모든 우주가 담긴 하나의 바람. 그 말이 나에게 꽂혔다고 그러면 이 시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사실은 이 릴케의 이 두인의 비가는 가장 어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다가 두이노 성가 근처를 산책을 하다가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시를 썼다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곧 시인에게 찾아온 영감이었고, 그리고 속에 있는 고독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었고,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네.
아, 자, 지금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두 편의 시를 읽어봤는데, 김효선님께서, 어머, 지금 시 낭독하시는 분 누구세요? 외모와 다르게 목소리 정말 멋있어요. 중후하고요. 온화한 느낌 아주 멋있습니다. 효선님 있잖아요. 외모와 다르게 목소리 정말 멋있네요가 아니고요. 외모와 목소리가 똑같네요. 외모도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설명 다시 붙여주셔서.
그래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신해철입니다. 장미.
젊음에 대한 문자 메시지들 몇 개 또 계속 들어오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4346님은 젊음하면 소화력이 생각납니다. 뭐든지 다 소화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0005님은 젊음은 하얀 도화지다. 어떤 꿈이든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요거 아주 멋있네요. 6176님은 젊음은 미니스커트야. 우와. 나이가 드니 뭐 어때? 근데 도저히 못 입겠다. 입으세요. 예쁩니다.
김정원님.
파이팅. 예. 입으세요.
예. 김정원님 인터넷 반디를 보내주셨죠. 최백호의 이병전이야 생각나네요.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야, 이병전아. 선생님, 진짜 이 젊음, 군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나이 먹고 군대를 가지는 않죠? 예, 아유,
군대에서, 군대에서도 안 받아주죠.
자, 이제, 아, 저희가 조금 문자를 더 받아볼까요? 좋겠죠. 예, 여러분들 젊음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 있으며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이 생각난다. 이러한 내용을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길 바라겠고요. 이제 릴케가 어떤 인물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요거는 말 그대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10통 정도가 이제 남아서 됐는데 그러나 이 편지들이 이제 나눠진 시기는 그렇게 뭐 짧은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1902년부터 1908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편지를 볼 때 거기에 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또 어디에서 썼는지도 나오는데, 야, 이게 한 110년, 20년 전의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구나. 두 사람 다의 이 사적인 내용이 우리한테 알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란츠 크사바 카포스라는 사람은 시인 지망생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2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릴케가 죽은 후에 릴케 박물관에 이 편지를 기증을 하게 됩니다. 1929년 그 편지들이 책으로 엮여서 이렇게 출판이 되게 된 건데 그것이 바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첫 장에는 프란츠 크사바 카푸스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글이 적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서 편지가 오고 가게 됐는지 낭독으로 들어보시죠.
때는 1902년 늦가을 비엔의 노이슈타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 안의 공원 아주 늙은 밤나무 아래에서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책 읽기에 빠져 있었던지 저는 우리 사관학교 교수진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인 신분으로 학식이 깊고 호의적인 호라체크 교목께서 곁에 와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들고 있던 책을 받아 표지를 살펴보시더니 머리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이라고? 그분은 뭔가 생각하는 투로 물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책장을 넘기며 몇 편의 시를 훑어보신 다음 상념에 젖은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머리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르네 릴케 생도가 시인이 되었단 말이지. 그때 저는 15년도 더 전인 어느 해 부모님이 장차 장교가 되라고 상트펠텐 육군 유년 실과학교에 입학시켰다는 홀쭉하고 창백한 소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라체크 목사님은 그곳 교목으로 재직 중이셨다는데 자신의 옛 생도를 아직도 자세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를 조용하고 진지하며 재능이 뛰어난 소년으로 묘사했습니다. 소년은 혼자 떨어져 있기를 좋아했고 기숙학교의 구속을 참을성 있게 견뎌냈으며 4년 후에 다른 생도들과 함께 메리시 바이스키르엔에 있는 육군 고등실과학교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체질이 저항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그 때문에 그의 부모님은 그를 군사학교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 프라하에서 계속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 행로가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는 호라체크 목사님도 모르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 저의 습작 시들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보내 그의 판단을 부탁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저의 성향과는 정반대라고 느껴지는 직업의 문턱 바로 앞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아니 나의 축제를 위하여라는 시집을 낸 시인에게서 이해를 구할 수 있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래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저의 시와 더불어 편지 한 통을 동봉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제 속마음을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낸 적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는 몇 주가 흘러갔습니다. 파란색으로 봉인된 편지에는 파리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었고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겉봉에는 깔끔하고 아름다운 또렷한 필체가 보였는데 편지 본문도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와 똑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의 규칙적인 서신 교환은 1908년까지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점점 뜸해지면서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눈물겹게 염려하면서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려고 했던 그 영역으로 인생이 저를 몰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여기 실린 열 통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생활하고 창작했던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 발달 중인 오늘과 내일의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한 분뿐인 대가가 말씀을 하시니 저 같은 소인은 입을 다물어야겠습니다. 베를린에서 1929년 6월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
당시에 릴케는 벌써 이미 유명한 시인이었고요. 네. 이 지망생한테 편지를 답장을 일일이 이렇게 해주는데,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정성이 크죠. 네. 그냥 이제 아마도 이 시인의 그 열정과 그 시를 쓰고자 하는 그 기원 이런 것들에 이제 부응하는 것이 시인으로서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운철 씨, 네. 운철 씨가 지금 배우가 하고 싶다 생각하시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배우에 대한 이런 지침서 같은 답장을 받아보고 싶으세요?
아유, 돌아가셔가지고.
누구요? 어떤 분이?
스타니슬라브스키라는 그 러시아에서 그 연극, 요즘에 사실주의 연극, 네. 사실주의 연기를 네. 이제 주창하신 분인데, 보내고 싶어요.
만약에 답장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기분,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냥, 이거죠. 그냥, 막. 아, 미칠 거예요 아마 거의.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우철신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드려야 되겠죠. 릴케 하면 떠오르는 꽃은 이것입니다. 릴케가 너무나 사랑한 이 꽃. 릴케의 묘비명에까지 이 꽃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국화, 2번 장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지금 계속 많이 나왔죠? 1번 국화, 2번 장미. 아따거. 이 꽃은 아따거입니다. 선생님.
결정적인 힌트 하나를 좀 줄까요?
주세요, 릴케의 선생님.
릴케의 무덤에 네. 이제 스위스의 소빈 론의 교회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묘비명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 꽃을 그렇게도 좋아했구나. 죽어가기 전에 이제 이 묘비명을 써놨던 걸로 추론이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수많은 눈시울 아래 누구의 잠도 되지 못한 기쁨이여. 이렇게 써놨네요.
선생님 네. 힌트 너무 세게 주셨어요.
너무 셌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릴케의 편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파리, 1903년 2월 17일. 존경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편지는 며칠 전에야 나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 담겨있는 크고 다정한 신뢰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상의 다른 말은 할 수가 없군요. 당신의 시에 대해서는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평도 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접하는데 비평의 언사보다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비평이 언제나 크고 작은 오해로 끝나고 마는 것은 차라리 다행입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가 대체로 그러려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파악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말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예술작품들이며 이 예술품들은 우리의 삶이 덧없이 흘러갈지라도 그 생명을 지속하는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쓴 시들이 좋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묻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겠죠. 당신은 그 시들을 잡지사에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와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편집인들이 당신의 습작을 거절하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제 내게 충고를 허락했기에 나는 당신에게 그 모든 일을 그만두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충고하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글을 쓰도록 명령하는 그 근거를 탐구하십시오. 그 근거가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글쓰기가 좌절되었을 때 과연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밤, 가장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글을 써야 하는가? 답을 찾아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드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긍정적이라면 당신이 그 심각한 질문을 강력하고 단순하게 나는 써야만 한다라는 말로 응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그 필연성에 따라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주 하찮고 무심한 순간까지도 이 충동의 표시와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연에 다가가십시오. 그러고는 당신이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마치 최초의 인간처럼 말해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당신의 삶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깊은 곳을 살펴보라. 그 근원에서 당신은 창작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예술가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입증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밖에서 주어질 수 있는 어떠한 대가를 묻지 말고 그 진과 크기를 짊어지십시오. 창조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가 연결되어 있는 자연 안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처럼 당신의 내면으로 당신의 고독 속으로 내려갔다가 시인이 되기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이러한 내면 성찰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신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고유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풍요롭고 드넓은 인생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에 합당하게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끝으로 당신에게 충고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의 발전 과정을 조용하고 진지하게 성숙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시선을 향하고 바깥에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심하게 당신의 발전을 해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문들은 오직 당신의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가장 내밀한 감정만이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호라체크 교수님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나는 기뻤습니다. 나는 그 친절한 학자분에게 큰 존경심과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이 같은 나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아직까지 나를 기억하신다니 얼마나 친절하고 고마운 일인지요. 당신이 친절하게도 나를 믿고 보내주신 시들을 동봉하여 당신께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크고 진심어린 신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솔직한,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답장으로 낯선 사람으로서 부족하나마 당신의 신뢰에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무한한 존경과 성의를 다하여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드림.
첫 번째 오고 간 답장이었어요. 이 안에 핵심이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북소리에 발맞춰 가지 마라. 네 내면의 북소리, 그 북소리에 네 발자국을 맞춰서 네 길을 가라. 네 삶을 살아라. 이 병약해 보이는 이 왜소한 릴케의 이 목소리 속에서 아주 웅장함이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비평, 우스운 얘기다. 그 비평이 너 속에서 나오고 있는 함성을 막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네 속에서 내면을 보고 그리고 너의 작품을 써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그 일을 해라. 그 네. 위에 네 미래를 건설해라. 이 뜻이죠.
예. 릴케의 문학관, 뭐 인생관, 예술관이 다 녹아난 편지였습니다. 자, 이지영님. 젊음은요, 이력서예요. 이력서를 수도 없이 써가지고 결국엔 취업 성공했거든요. 네, 반디 들으면서 근무할 수 있으니까 멋진 직장이죠? 예. 자, 9253님. 저의 젊음은 뻥튀기였습니다. 희망도 키우고 내 능력도 키우고 야 지금까지 뻥튀기 하십시오. 그리고 하정숙님 미팅이 생각나요. 여학생만 있는 가정가라서 공부는 뒷전이고요. 날이면 날마다 미팅을 했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축제였네.
아, 가정가니까 네. 여자들만 있으니까 아주 네.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 문자 참여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릴케 편지 내일도 이어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젊음. 그는 물소 이마에 칼날 같은 눈썹을 하고 있으며 눈동자는 검푸르고 귀는 하얗다. 홀로 우뚝한 데다가 고매한 사람만 골라서 친밀하게 사귀고 번잡하고 화려한 상황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더욱 멀리했다. 그러므로 세상과 뜻맞는 일이 거의 없어서 늘 가난했다.
아주 재밌는 자기소개입니다. 조선 정조 때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박재간은 28살 되던 해 소전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에서 자신을 바로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박재간은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없었고 출세길이 막혀 있었죠. 그것은 이때 지식인들에게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당벽이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청나라의 문물을 공부하는 데 심취했고 훌륭한 학자와 문장가들을 먼저 찾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출세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박제가 우리는 그가 남긴 저서 북학에서 그의 열정 가득했던 젊음을 요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보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기파랑에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공연 선물입니다.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유진 오닐의 세계적인 명작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 초대권을 준비했고요. 가을을 맞아서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선생님.
이미 뭐 다 했죠. 멜케가 네. 사랑한 곳 장미였습니다. 네,
장미. 정답자분은 반디의 김효선님. 문자 휴대폰 뒷번호 2040 그리고 5080. 오, 어떻게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맞춰서 뽑으셨어요.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전일기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5080님. 저도 시를 자주 쓰는 시인 지망생인 중년입니다. 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책을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영정도에서 지수 아빠 보내.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아주 감미로운 가을에 맞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낭독해주신 우리 북나레이터 백은철님.
네.
예,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내일 4시에 다시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는 아리어 스피드 웨건입니다. In Your Letter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그리고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